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행 제일 마지막 27장, 28장인데 27장에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7장 9절에 14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로 덤빗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편은 동부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 안 줄하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에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돼 섬 가운데 유라굴란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수 없는 데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 전도자고 항해 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선장과 선주는 한평생 바다에 항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해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이번에 제가 항해에서 굉장히 큰 폭풍이 오고 어림이 올걸 알고 여기서 이제 지냈다가 겨울을 나고 난 뒤에 이제 떠나자. 그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결정하는데, 선장이나 선주는 이 미항이라는 섬이 겨울을 보니 과동하기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그쪽 그레대 항구에 가서 하자. 이제 두 의견이 딱 맞부딪힙니다. 누가 봐도, 백부장 율리오 말을 보면,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항해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선장은 많은 항해 경험이 있고, 선주도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도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정상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제가 저 아이들 자랄 때, 정말 우리 딸,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제 아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게 제일 좋은 딸 낳아주고 아들 낳아준 거. 그 부분 정말 내가 아내께 고맙게 생각했고 최근에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좀 많이 늙은 것을 보이고, 나좀 늙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 처음에 우리 결혼하고 처음에 좀 많이 굶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내 욕을 다 들어줍니다.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운동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유가 그래 많아요. 여자들이 남편 앞에 이유 많은 그거지 뭐 탓할 수 없는 게, 너 남편 앞에 왜, 누구 앞에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뭐, 러닝머신 좀 하면 어떠냐 하니까, 아, 그건 어지럽다 그러고 뭐, 그래, 아이, 나 또라, 그 싸우기 뭐 그랬더니, 나이 들면 이제 몸이 격극해지, 약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아이고, 이 사람이 몸이 참 약하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해 찍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시 뭐 재혼할 수도 없고 나이가 많은데 그 다음부터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 아내를 굉장히 위합니다. 저는 완전히 아내를 거의 죽고 삽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우리 육체도 좀 위해줘야 하는데 매일 금식한다고 막 1년 12 굶으면 사람 죽지요. 그 육체는 위하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가 매일 졸라서 우리 졸으면 못 견뎌서 먹고 싶다, 뭐 입고 싶다. 이번에 뭐 금식하는데 어제 오후에 목사님들이 왔어요. 금식하다. 목사님, 그 코로나도 백신도 맞았고 또 다음 여행 있는데 금식 그거 좀 다음에 하고 말좀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 형제를 먹고 그래 금식하다 이제 밥을 먹었어요. 어제 오후에 맛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육체를 위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내가 특별히 육체를 위하자 육체의 욕구가 배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런 육체 욕구가 항상 치솟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하나님 있고보다 육체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뭐 얼마 동안 못본 사람이 또 얼마 동안 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생각 많이 안 해도 삶은 매일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는 특별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성미를 깨닫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은 육체에게 끌려서 육신의 종살이밖에 하지 못해요. 어떤 복음이라 하면서도 조금씩 육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실은 하나님 역사한다 이론으로 알지만 말이 안 되면 어찌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전부 다 육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은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육으로 그냥 쉽게 흘러가기 쉽다는 거죠. 또 논리적으로 봐도 바울은 항해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니까 바다 여행을 한건 사실이지만은 선주나 선장에 비하면 형편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따랐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해요. 우리도 세상적이면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선주가 항해대 이야기 그대로 따르고, 선장이 또 그렇게 하면 그대로 따르지, 안 따르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선장, 선주님,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비록 이분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분의 말을 따라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여기는 뭐 겨울 보내기 어렵고 뭐 예,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큰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바울이 말한 그 말대로 우리가 여기서 과동하고 겨울을 보낸 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이나 변한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가 만난 뒤에 죄를 씻음 받은 분도 있고 만나기 전에 병자였다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사함받는 문제에 있어서 내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잡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나를 이끌고 너무 놀라운 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라면 밤새도록 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 내가 위장이 아팠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고, 군대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고,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하고 일할 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그걸로 모든 조건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래도 그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네 생각을 죽여라. 네 생각을 버리라. 네 생각 가지고는 저분 예수님의 말씀 못 따른다.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 없으니까. 왜? 네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 네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예수님 생각을 거스르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때를 가지고 예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를 겪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서 네가 살아온 인생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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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예수님 한번 하게 해줘 봐. 예수님 하시면 네가 하는 거 달라.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있어? 못 살리. 예수님은 하셔. 예수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삶의 부활에 성천하셨는데 예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세상 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분명히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너하고 다 네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롭게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1962년에 구원받기 전에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을 죽여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할 때 그때는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너무 다르게 같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그 위에 솟았을 때 일이 되는 거다. 그걸 정확히 알았어. 그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며 내 생각은 어떤 것 알아서 내가 하나님 뜻으로 마음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걸 봤다.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아무려면 예수님이 여러 번 봐도 넘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아무려면 예수님이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는 것하고 주님이 하는 것 비교가 안 된다. 주님, 저 일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다.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는 상태가 안 됐다는 이야기. 자, 이제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 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젊든 늙었든 어리든 불문하고 예수의 때를 만들려면 여러분 생을 다 접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지 포도주가 뭐지? 그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병든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 살아있는 데서 예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정확히 안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었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속에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은 게 거짓말이고 그 다음 많은 게 도둑질인데, 도둑질, 거짓말 수없이 난 진짜 나쁜 죄인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나를 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차이가 그거예요. 분명히 내가 난 죄인이 맞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남들 이간 묻히고 싸우고 또 다 이제 종교적으로 안식일 어기고 별별지 11조 다 내면 다 띠먹고 죄인이 맞아. 거기서 예수님하고 나와 싸우는데 나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분명히 23절에 죄인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맞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이 맞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세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죄를 죄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게 맞아요. 아멘이죠. 예수님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자, 여기 내 생각은 죄인이고 예수님 어렵다 그러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의롭다 그랬으니까.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왜 부활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자, 손에 못 자국 봐라. 이마에 가시가 뭐 옆구리 창 자국 봐라. 너희 죄 사하려고는 십자에 못 박혀 죽었고 너 죄 다 사해 이제 의롭게 됐다. 그 이야기 하시는 예수님은 성경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세우는 사람 죄인이고 예수님만 봐도 의인인 거예요. 그만 그런 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삶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마음 이거 다 빼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 받으러 그 예수님 말씀의 삶을 사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뭐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이 아닌 예수 나하고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 내 생각에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나를 믿는 내 생각 따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들 의롭다고 그래요. 왜? 재판장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의롭고 의로운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부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너희 죄를 기억지한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했다. 그니 다 지워버려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지우고 내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 내 생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서 하나 옳고 네 개 틀린 것도 아니고 두 개 옳고 세 개 틀린 거다. 세 개 옳고 두 개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르더라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밥 먹지 마라 이렇게 못할 뻔했어요. 그렇지. 밥 먹지 말라 소리 안 하셨다. 그래서 밥은 먹어요. 옷은 입고요. 그래서 사는 삶은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이 틀려. 하나님 말씀 맞아. 그걸 이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히브리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 10장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 그래 내 마음에 두지요. 내 법은 내가 죄를 죄인인데 하나님 법은 나를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내 법을 지고 난 죄인입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19살 때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님 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됐으면 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옥수야 너 너무 잘못됐다. 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아는데, 그러면 겸손해져야지. 목사님도 죄인하고 겸손하게 그러고, 장로님도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의롭다. 틀림없는 신앙이 잘못됐다. 제가 감사했던 것이, 1961년도에 서울 기술학교 다니다 내려와서 할 일이 없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감사한 게, 이제 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나 이렇게 죄산 봤다. 그 책은 설교한 그대로 이제 책이 됐거든. 책을 만든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건, 다른 사람 설교를 그대로 제가 책 걸렸으면 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박목사님 설교는 그대로 적어도 책이, 제 3책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난 몰랐어요. 책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랬다고 생각이 나. 아, 내 구원받기 전에 책을 많이 읽었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 고향 경북 선산에서 누구 집에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책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 찾아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책을 빌려요. 밤새도록 읽어요. 보통 두 번씩 읽고, 정말 고맙다고 돌려줬어요. 제 아들이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전에 이제 대학 다니 영문학했는데, 나 영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 얘 아버지 뭐 강의 좀 듣긴 하지만, 원서 읽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한테.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그가 쓴책 보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특히 말광양의 길들이기 그쵸? 한국어로 된 글을 봤는데, 아버지 한국말로 된 글은 이렇지만 영어로 된 거는 전부 노래로 됐습니다. 노래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뛰어난 문호라 그러더라고요. 뭐 베니스의 상인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안토니아가 있는데 샤일록이 안토니아를 죽이려고 계약서 쓰지요. 돈을 빌려주면 이걸 길 내에 못 갚으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른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토니어가 배가 파손되고 하는 바람에 돈을 제대로 못 갚아서 법정에 난 샤일록이 그술 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안토니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베니스 시민들이 안토니오 살리려고 했지만 난 법대로만 해달라고. 유명한 판사가 왔어요. 이 서류대로 하기를 언도한다. 안토니오는 샤스 단추를 풀고 심장에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를 수 있도록 근육을 드러내라. 스펀 풀고 되었습니다. 나한테 칼을 딱 드는 잠깐, 안토니오,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기로인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라고 돼 있다. 한 파운드 더도 자르면 안 되고 덜도 자르면 한 파운드 잘라야 한다. 그리고 본 서류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 안 된다. 만일에 피를 한 방울 흘렸다면 그대는 살인죄로 처하게 된다. 그거 보고 막 사람들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지. 그게 재판관의 지혜가 아니라 섹스피어의 지혜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베니스 시민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자는 중벌을 받게 되었다. 샬로 그대는 베니스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관의 지혜입니까? 섹스피어의 지혜죠. 그런 겁니다. 섹스피어가 아무리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에 따를 수가 없고 안 맞는 게 그거 따를 수 없는데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톨스토이의 엽스키가 쓴 죄아벌을 읽었는데 그건 제가 한 자리에 두 번 읽었어요. 세 번째는 재미있는 대목만 골라봐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일인데 라스코 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이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형사 풀필이 이렇게 쫓기는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표현이 좋아가지고 한 자리 제가 두 번 읽었어요. 세 번째 재밌는 부분만 읽고 네 번째 읽을 못 읽겠다고 재미가 없어서 형사 풀필이가 라스코 리니코프를 쫓는데 막 쫓겨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내가 막 쫓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표현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험 전도자 만들려고 그때 책을 많이 읽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책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책은 제일 재미있는 책, 세 번 같은 책을 못 읽겠다. 재미가 없어서. 성경 요한복음은 적어도 몇백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사도행전 다 그래.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요한이 썼지만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 누가는 절대로 이런 걸 못 만든다. 요한은 절대 이런 성령의 계시로 만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어도 사복음은 내가 몇백 번 읽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지금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감격스러운 어떻게 이런 글이 되어질 수 있는가. 나는 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건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읽어보면 절대로 어느 문학가도 이런 글 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 말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끄는데 내 육신의 욕망의 소욕을 따라 살을 때하고 내가 달라지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예매한 사람들. 지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알고 나면 얼마나 감격한지 정상적인 경우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죄수 말을 듣겠어요? 항의하는 선장이나 선주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 말을 듣지요. 그런데 죄수 바울은 일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 계신 분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거 똑같아요. 내 생각을 성경만 어느 생각을 들어야 하느냐? 마땅히 내 생각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는 어리석게 자기를 믿어요. 왜? 남에게 하도 속아봐서 믿을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나도 나를 속일 때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깊이 인생을 생각해도 보면 내가 참 나 자신 잘 속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요. 그만큼 내 자신이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 마음에 오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법인데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형태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그게 돼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못 그러하는 확실히 알지만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은 안 돼. 나 못 그러하는데 그 소리 안 듣고 자리를 들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너무너무 놀라요. 눈먼 속에 신랑 모세가 씻어라. 자기 속인데 신랑 모세가 너무 위험해요. 모뚝이 얼마나 견사진지도 모르고 미끄러져 내려가면 속이은 죽어요. 어느 쪽으로 나와야 할줄 모르니까 물에 빠지면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바야 언덕 쪽으로 가는 어느 게 언덕인지 모르고 그냥 그저 죽어요. 그래서 눈먼 속이은들 의심이 많아요. 사람도 많이 의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눈으로 봤을 때는 표정도 보고 동작도 보면 전혀 못 보고 말만 들으면 다 믿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눈먼 속에 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먼 속에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의심 속에 살다 이제서 믿으니 그 다음 눈먼 속에 믿음 확확 자라버려요. 우리도 그래요. 내 속이란 천가지 망할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너무너무 놀라워져요. 새로워져요. 거룩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장은 많은 항해 경험이 있고 선주도 지식이 있고 바울은 그냥 죄수였어요.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잘 믿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이 법칙을 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과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했는데 결과는 선장 말대로 된 것도 아니고 선주 말대로 된 게 아니고 바울의 말대로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1962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걸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 옥수가 변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쌀 한 가문씩 한 달에 보내줬어요. 나중에 우리 형제 날 보고 이제 아버지 뭐 그만 가져와라.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시겠어요. 그럼 어째서 하노? 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교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이름 석자밖에 쓰실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대구,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구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구에 부모님 계시는데, 어느 부모님 한분 선교학교 찾아온 분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 농사 짓는 세상 사람 무식한 농부신데, 우리 성교학교 오셨어요. 너무 아버지 고마웠으며, 너 잠자는 데는 어디냐? 이 아버지 여기서 잠을 잡니다.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예,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밥 먹습니다. 쭉 돌아보시더니, 여기서 제일 높은 선교사님이 좀 만날 수 있는, 예. 선교사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만나자고 하십니다.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내가 일을 많이 시켜봤는데, 시키다가 맘만 보면 하고 딴 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뭐든지 시키면 조금만 보면 딴 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이거는 벌써 딴 데가 있을 만한데, 아직까지 안 변해. 일에만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성교사님, 아무쪼록 제 아들이 부족하지만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학교 공부, 글 공부 잘 못하셨지만, 4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장가 들어가 만산에 거냈는데, 그때는 계모 밑에 고생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아버지 많이 보셔서, 한평생 결혼하지 혼자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셨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해서, 저는 살아온 우리 아버지 만분의 일도 안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주, 옥수야,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래? 그 이야기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 살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마음을 받은 그 뒤부터 하나님 나를 돕는 그 도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하나님 내 일하신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 그런 게 하나님 나를 돕는 걸 보았고, 원래 안에 벌써 이게 이제 6월달에 들어섰는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 나이 드니까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요. 깜빡하고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가버려요. 6월달이 벌써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주의 말을 먼저 듣느냐, 바울의 말을 듣느냐, 이 차이인데, 결국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그 미항이란 항이 과동안 겨울을 나기 힘드니까 다른 섬에 가자고 한, 딴 길로 가서 겨울을 보냈는데,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선원이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참다 살아나긴 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은 우리 생각이 우리 삶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닙니다. 선주와 선자의 말보다 하나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듯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아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끄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미치면 그때도 우리의 삶이란 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2년에 예수님을 믿었고 제삼을 받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있으면 제 60년째 되는데, 그전 내가 19살 때까지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고, 62년부터는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에 나를 이끄신 그 이끄심 따라 사는 동안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나이가 쉰 살이 되고 예순 살이 되고 일흔 살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여든 살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실 때,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을 봐도 감사하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내 노후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봐도 감사하고, 앞길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감사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예수 이끌림 받을 때 그보다 복된 삶이 없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